요한일서 38번 메시지. 세상과 사망과 죄와 마귀와 우상을 이기기 위한 신선한 출생의 미덕들 세 번째.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를 암. 5장 16절과 17절에서 요한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가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만일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그를 위해 간구해야 하며 그에게 생명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령 어떤 형제가 범죄하여 병이 났다 합시다. 만일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것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5장 14절부터 17절이 영원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기도의 관계됨을 보았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른 하나님의 통치상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상의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은 어떤 죄 때문에 이 시대에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는 운명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자녀들은 다른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당하는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집에서의 각자의 위치와 상태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분명하다 하더라도 어떤 형제가 범죄하여 사망에 이를 것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런 분별을 하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오직 주님 자신만이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가를 아십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과 깊이 하나 된다면,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한 영이라면 우리는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가 아닌가를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 우리는 어떤 죄는 심각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다른 죄는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있는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화가 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반석을 두 번 치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 원칙에 반대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하나님께는 그리스도를 두 번 매맞게 할 의도가 없으십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화가 나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지만 그 실수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애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서 죽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와 아론이 여호와를 침해하여 신평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작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상의 다루심에 따르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였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가를 분별할 자격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음을 예증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될 때만 그런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생명 분배. 생명을 주는 간구에 관해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된 것은 오직 주 안에서 깊은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깊이 그분과 하나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것이며 또한 범죄한 형제의 상황을 알 것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매우 친근한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그의 참된 상황을 알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일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과 하나이고 범죄한 형제의 상태와 상황을 안다면 당신은 주님의 뜻을 알 것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또한 이 형제가 죄로 인해 죽을 것인지 아닌지를 알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 안으로 흐르는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16절은 이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간구하는 자는 또한 범죄한 형제에게 생명을 주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간구하는 자가 그 간구의 대상에게 생명을 줄 것임을 나타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이고 주님과 한 영 안에서 간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이 범죄한 형제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생명 분배입니다. 16절에서 요한이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에 주의하십시오. 형제라는 단어는 그와 가까운 형제를 가리키며 심히 가까워서 자신의 일부분이 된 어떤 형제를 가리킵니다. 만일 당신에게 이렇게 가까운 형제가 있을 때 그 형제의 죄로 인해 그 형제가 죽을 것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면 당신은 주님 안에서 깊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실로 주님 안에서 깊고 그분과 하나라면 형제의 상황을 생각할 때 당신은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뜻을 알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이렇게 친근한 그 형제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인지 아닌지를 알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용서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만일 그 형제의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면 당신은 그 안에 생명을 분배하기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다른 각도에서 그를 위해 기도할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실제적이며 실행적인 것임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면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체험은 깊은 것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깊어야 하며 주님의 마음 안에 있음으로써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주님 안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범죄한 형제에 대한 주님의 뜻을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상황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의 간증. 나는 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깊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수년에 걸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형제들의 경우를 알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와 굉장히 가까운 어느 형제가 어떤 죄에 빠졌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중에 나는 주님이 그 형제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깊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 형제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임을 깨달았고 결국 그는 이런 이유로 인해 죽었습니다. 나는 그 형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먼저 나는 그의 치료를 위해 기도할 의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형제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영이 금지한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안에는 기름바름이 있었으나 내가 그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려고 할 때 기름바름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그 형제의 치료를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마도 주님이 그를 치료하시지 않고 자신의 주의의 결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자연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기름바름을 받아서 그 형제를 위해 다른 각도에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그 형제와 그의 아내를 위로하시고 가족을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런 형제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려고 노력할 때 나는 주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너는 자신의 원함에 따라 기도하고 있다. 그 형제는 너와 가깝고 너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가 더 오래 살기를 원한다. 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갈망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나는 주님이 그 형제를 데려갔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과거의 나의 체험이었습니다. 5장 14절부터 17절에서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 실행적인 것이며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주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는 정도까지 신성한 생명 안에 살아야 함을 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안에 기름바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기름바름이 있다면 우리는 기름바름을 따라 계속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기름바름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자신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실제적이며 실행적인 것임을 압니다. 죄 문제. 요한일서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에 관한 것입니다. 1장과 3장과 5장은 죄가 우리의 문제임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1장에서 죄와 죄들은 처리되었습니다. 1장에 의하면 죄는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교통을 파괴합니다. 3장에서 요한은 죄를 실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하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실행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20절에서 요한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라고 말합니다. 계속하여 21절에서 그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 양심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5장에서 우리는 죄에 관한 더욱 심각한 어떤 면을 봅니다. 죄는 우리의 교통을 방해하여 양심의 평강이 없게 할 뿐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념에 의하면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주의 만찬에 오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사실상 분열의 영을 가짐으로써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주의 만찬에 오는 것은 극히 심각한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믿는 이들이 몸을 분변치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약해졌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이 경고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병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경고에 주의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우리 의견으로는 그들이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고린도인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들, 실패들, 실수들, 허물들은 다른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실수들은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히 그분의 통치의 견지에서 우리 눈에는 심각하지 않은 일들이 지극히 심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면 모세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그것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죄나 실패가 어떤 각도에서 보여지느냐에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겁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죄의 심각성에 관한 진리를 지적하기 원합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에 대해 반역한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당신은 교회를 반대하거나 교회를 파괴하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교회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일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역은 최소한 그 사람의 영적 생활에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교회 생활을 해온 50여 년의 체험에서 나는 교회에 대해 의롭지 않은 사람이 그가 누려야 할 영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차라리 그는 교회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교회를 소극적으로 만지자마자 손실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말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다만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신실할 뿐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시도하거나 교회에 대해 반역하는 사람마다 이롭지 않음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젊은 형제자매들에게 결코 죄에 대해 소홀하거나 부주의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죄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교통을 깨뜨리며 우리의 양심 안에 평강이 없게 하며 심지어 육체적인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죄가 어떤 사람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확실히 영적인 죽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웁시다. 우리는 또한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깊어지기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깊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우리 자신과 몸의 이웃 지체들에 관한 그분의 뜻을 알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주님과 성령으로부터 그들에게 생명을 분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에게서 흘러나와 이웃 지체들 안으로 흐르는 신성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나는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체험과 영적인 체험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분의 본성을 누리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 관계된 모든 것들, 즉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돈을 쓰는 것 등에 대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조심스럽다면 병들고 약해짐으로부터 보존되어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즉 영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합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과 반대되는 어떤 일을 알면서도 고의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알면서도 주님을 대적하는 것은 극히 심각한 일입니다.